호세아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으로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비춰줄 때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을 저희가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이 까발려질 때 저희가 기뻐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놀란 복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의 중보자라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검사처럼 그들의 죄를 기소하고 또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고였습니다. 선지자가 왜 심판을 선고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인애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야만 되었지만 그들은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처럼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존재할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다가 바람이 불면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인애는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4장 1절 말씀처럼 사실은 인애가 없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호세아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을 빛처럼 나오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판 선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소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죠. 바로 십계명 소론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계율,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받아 누린 신자가 드러내야 될 언약적 사랑의 목록이 다름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남편을 여긴다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안다고 하면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 신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구차한 의식을 따라 주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시간에도 나가서 일해야만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놓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식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선고는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주는가? 너희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심판 선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만듭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말뿐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쭉 강론한 다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즉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선고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고 또 언약적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 결국은 복음만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심판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한 단면으로 봐야 되지 그저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만 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야단과 질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우림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질타했는가?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을 보시면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또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6장 3절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자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 앞쪽으로 그것을 올라가야 되겠죠. 에스겔 2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가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12절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죄로부터 떠납니다. 요셉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장 호세아 4장 1절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리에는 이런 죄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자리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은 그저 목회자와 얼굴을 맡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속성을 아는 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지만 작고 작은 그 미물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의식은 바람이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의식은 허탄할 뿐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6장 11절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과 7장 1절 말씀을 연결짓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래 원어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장절 구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장절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항상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6장 11절과 7장 1절이 끊어져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라는 이 7장 1절 말씀 전에 6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함께 한 줄로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시는 병행법이라는 거 아시죠? 한 내용을 다른 말로 다시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이 말이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때리기만 하고 우리를 찢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치료는 찢으시고 때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찢으시기만 하고 낫게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때리기만 하고 우리를 싸매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때리시고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그날 제가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좀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바지를 이렇게 벗기고 안티프라민을 맞은 이 엉덩이에다가 발라주시는 그 손길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시지요. 때리기만 하고 찢으시기만 하고 싸매지 않고 덮지 않으실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그들을 체별하시고 치료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이 말, 우리는 보통 치료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료를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치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이 있을 때 있다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치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치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라는 7장 1절 말씀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고 말하는 6장 11절 말씀은 실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치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 향한 분노를 접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을 불행한 처지에서 본래 상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낫게. 본래 창조의 상태는 죄를 범한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죠. 근데 우리가 구속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치료 혹은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상태, 언약적으로 회복된 신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상태에 계속 여러분들을 머무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상태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병을 치료하러 가면 어떻게 하죠? 바로 곧바로 수술실로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검사는 치료의 과정 안에서 행해지는 검사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병세가 더 위중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그들의 죄와 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화성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장암 선고를 S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그분은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내진, 손을 이렇게 항문에 넣어보고 곧바로 항암치료 받으라고 그냥 바로 넘겼습니다. 아마 그 과정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함께 갔고 우리 안장님도 함께 갔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마음에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좀 유명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 전문의는 뭐라고 진단했는가 하면 아 수술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개복을 했는데 암이 퍼져 있어서 다시 덮어버린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셀빈들의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간의 영혼을 비춰보면 숨은 죄와 부끄러운 모습, 인간의 위선과 외식으로 가려졌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치료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형편과 처지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그저 고약을 바르고 그저 좀 치료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속이 많이 문드러져 있고 그 속사람이 많이 병들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하면 제대로 말씀에 조준이 된 영혼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도 갖지 못했다는 이 말은 그 마음이 완고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초점이 빗나가도록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피해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부딪히면 우리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런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야 실제적인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각 증상이 생길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미루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어서 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지요? 죄는 더 무거워지고 질병은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서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단 장비가 첨예해야 될수록 병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치료의 과정 안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해서 물론 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말씀에 조준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피합니다. 고개를 여기저기 돌려요. 제대로 말씀해 강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영적 실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치료의 시기는 놓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회복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본래 상태로 회복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된 중한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는가? 죄라고 한 질병이었는데 그것은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죄 중에 제일 먼저 거명되는 죄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은 속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허위, 사기, 위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니까 거짓을 행하여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어져 노략질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들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면 거짓과 위선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단순한 거짓이 아닌 것은 이처럼 도둑질과 노략질을 했는데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해버린 거죠. 바로 그런 사실이 치료의 과정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의식을 준수하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처럼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제대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봉헌 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악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가 있어서 극단적인 궁핍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그냥 이삭을 주워와서 먹고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보장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처럼 그렇게 최첨단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실행된 그런 사회는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선과 의와 자비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을 등쳐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악을 더 도모하고 악을 용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모두 십계명에 저촉되는 죄들이죠. 도둑질, 거짓, 노략질 다 십계명에 저촉되는 죄들입니다. 4장 2절에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의 죄가 언급되었는데 7장 1절에 이 죄에 더해서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략질이라는 이 말은요, 급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습격을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탈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물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 그랬죠.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애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 가리킬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죄들은 일반적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볼 수 있겠지만 6장 9절에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재상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라고 말했죠. 그죠? 본문에 때를 지어서라고 말했는데 6장 9절에도 강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상 무리라고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때를 지어서 이 노략질을 한 존재들은 누구냐라고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합신교단에서 한 4, 5년 전에 은혜로운 교회인가요? 은혜 무슨 신옥주 이단 아세요 혹시? 네. 그 교회 다른 어디에도 이단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 저희 합신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내리고 총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주까지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총회 사무실에 밀가루를 뿌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이단으로 드러나고 말았죠. 피지섬에 다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직업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장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강남 앞으로 불려나와가지고 70대 할머니 그 다음에 두세 살짜리 아이들까지 따기를 그냥 여러 차례 맞는 이런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탈취하지요? 결국은 교인들의 돈을 탈취합니다. 이런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겉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제사도 드리고 의식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사회 여러 가지 제도를 그들이 잘 운영하면서 지도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걸 통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도둑질과 노략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 거짓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사기, 위선, 허위 모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도둑질하고 노력질하는 것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고 눈으로만 관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만 봐서는 안 되죠. 문자적 의미가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봐야 문자적 의미가 본래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알고 계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다 보고 계셨다. 그런 뜻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잖아요. 따라서 기억했다라는 이 말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서 되어진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악을 기억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권고하고 징계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라고 말했죠. 우리를 치셨으나라고 말했죠. 이게 뭡니까? 모든 악을 기억하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악을 행하는 자녀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잘못 행하는데도 그냥 보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권면도 하고 충고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 징계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징계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적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어려움이 필시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범죄할 때 일반적인 사람, 즉 넌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이라서 일반적인 사람이 겪는 고통도 겪지만 또 어떤 고통도 겪습니까? 언약 백성이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리하여 단순히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닌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체험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내가 도대체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향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단순히 조회 시간에 아이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되어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때로는 체벌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 또한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경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민방위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저 또 사이렌이 우는 모양이다. 그저 또 그냥 뭐 훈련하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처음에 가졌던 긴장 상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몇 번 이렇게 징계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불의를 행하고 더욱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 야렙을 찾아갔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만 제대로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노처럼 되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깐풍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어느 한 신학자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신학적 실패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들이 왜 이처럼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훈련되고 잘 조련된 동물들은 조련사의 말을 조련사의 어떤 동작에 매우 주의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진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눈빛 하나에도 주의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떠들 때 눈만 그들만 바라봐도 그들은 자기가 하던 행동을 그쳐요. 그게 잘 조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지요? 눈으로 꼴쳐보고 째려보고 그 다음에 험악한 인상을 짓고 이렇게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이런 조련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그들이 왜 앗수르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극단적인 처방을 받았으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둔감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조상신을 섬긴다, 그 다음에 뭐 성황당에서 뭐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뭐 이모저모로 나름대로 뭐 정한수를 떠놓고 뭐 제사를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에게 감사한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매사에 조상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제사 따로, 삶 따로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인들의 성향이 노골화되긴 했는데 이 성향은 더욱더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자들에게서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본문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왕과 지도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지도자요? 귀족계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악과 이런 죄들을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모험과 이익을 가져다 줄 왕들과 지도자들을 더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서 자신이 섬기는 보스한테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직장 상사의 마음은 조금도 아프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전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뻐하게 하는 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악으로 그 다음에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했는가? 사실은 자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교세가 크다는 교회 찾아가서 막 인사시켜달라고 그러고 정치인들이 왜 그러지요? 정말로 교인들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타락한 정욕을 채우는 그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상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4절 이하를 보시면 음모, 술수, 쿠데타 등등의 각종 여러 가지 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했는데 7장 4절부터 16절까지 네 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화덕, 그 다음에 전병,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4절과 7절에는 화덕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당시 지도들의 죄가 무엇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달궈진 화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7절에도 화덕같이 뜨거워져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악인들의 불붙은 욕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조금씩 달라요. 4절은 달궈진 화덕이죠, 그죠? 이것은 아주 잠잠한 정욕, 약간의 절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의 화덕은 어떤 상태입니까? 격렬하게 그 화를 분출해내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달궈졌다가 달궈진 그 화덕에다가 반죽을 딱 올려놓으면 피자처럼, 그죠? 반죽된 빵을 익히는 것처럼 악인들의 불타는 정욕이 관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인가? 5절에 보니까 왕, 지도자,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7절에는 재판장,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분노, 삼킨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왕의 날들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대충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거사일이 있잖아요. 거사일. 음모를 꾸미면 거사를 치르는 디데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날입니까? 왕의 날이에요. 축제일인지 아니면 왕의 취임에 뭐 2주년인지 3주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디데이로 삼고 오랜 기간 동안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랬다가 달궈진 그 화덕이 나중에는 반죽을 익히는 것처럼 불타는 그들의 정욕이 결국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안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보세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음모를 일으키는 자들이 내민 이 독이든 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술을 계속 따라줬겠죠, 그죠? 아첨했겠죠?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너무 지혜로운 분입니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술을 계속 따라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름지기 지도자는 항상 지혜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지요? 오만한 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자신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추켜 세우고 이런 정도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첨꾼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반역과 그 다음에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어디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로보암 2세 사후에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30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6명의 왕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6명의 왕 중에 4명의 왕이 전부 다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살룸에 의해서 스가랴가 시해를 당하고 무나임은 살룸에 의해서 또 시해를 당했습니다. 무나임만 암살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들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베가도 호사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은 비록 열왕기서처럼 역사적으로 뭐라고 어떤 일이 났고 누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우리로 생각나도록 만들죠. 그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자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황무지에서 소변을 보러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상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 않고 그저 왕들이 등극하면 죽이기도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자주 교체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 말하자면 언약적 사랑을 받은 인애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맞네요. 1979년 10월 26일 아시죠? 공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잖아요. 정권이 제대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7절 끝에 뭐라고 말씀이 끝이 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돔성 같은 경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 종교지들의 모습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과장법이에요. 호세아는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남은 자들은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관상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요즘에 검찰개혁 많이 말하죠? 그죠? 저는 그것이 실패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정권만이 아니라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인간의 완고함은 그런 작업으로 인간의 완고함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회개혁은 사실은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요. 개인의 회개가 사회적인 변화와 변화의 시작이요 핵심입니다.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컨텐츠, 구조와 틀, 새로 짜고 새로운 제도 그런 것으로 사회가 변화되었다면 사실은 벌써 변화되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없이 실제적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부정적이죠. 그러나 한 사람도 부르신 자가 없었다. 어떤 상황과 비슷하죠? 삼손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나선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삼손 때는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부르짖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완고하고 가장 부패한 시기에 비록 방탕했지만 가장 용맹스럽고 힘센 사사를 보내었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을 초월하는 은혜다. 그래야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100%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우리 편에서 부르신 자도 없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호세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만이 이런 완고한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 바깥으로부터, 엑스트라노스,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 외부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는 낯선 의로, 의로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의. 내 양심과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의를 받을 만한 어떤 근덕지도 의도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바로 그것만이 바로 이런 상황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확보되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정적이고 도무지 우리에게 살 길이 없어 보이는 무언가 삶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마련하려고 해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본문의 내용만 바라보면 너무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순간들,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들, 과연 이 끝이 어디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담아 오늘을 살아온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7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의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새로운 뉴스와 같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들에게 거주시는 은혜 이외에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영생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부터 가능하고 개인의 변화 없는 사회계획은 결코 불가능한 사실 꼭 기억하면서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증가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